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장 그리고 7장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제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대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기름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 독종의 사람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배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예, 그들의 사람의 모든 방법을 보고 그대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배를 얻지 않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극동으로 죽을 받아 성령의 불빛이 하늘에 감추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지상과 공살자들이 없어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어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으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과 바로가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리니 그가 그들 중에서 희귀하게 영향하느니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노래를 끌어다가 수레에 실고 속건제를 금고물을 상자에 담아 그의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러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멧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 집에 간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멧으로 바로 나가요 괴로로 가며 갈대를 모으고 좌우로 춤추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멧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벳세멧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메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내가 벳세멧 사람 노루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습니다. 우리가 주대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대로 여호와께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샘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에서 가서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드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전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과 공지는 여호와의 괴를 놓고 우리 돌에 가기까지 모든 성과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을 베세벳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어디대로 가시게 하였고
사자들을 보내어 기럇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브나드라의 집에 죽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산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앗 야릴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 그러니까 다섯 명의 이제 좀 이 성주가 있었어요. 그 다섯 도시가 어디죠?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 어디라고 되어 있죠? 6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어디 어디요?
아스돗.
블레셋에는 이 다섯 방백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꼭 지도에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벳세메스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지도에서 벳세메스를 찾아서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왔죠?
아스돗.
아이 참 블레셋의 다섯 이 방백은 이미 아스돗이 다 들어간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리앗 여아림을 또 찾아서 놓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벤에셀 찾아야 되겠죠. 오늘 아무래도 그죠? 5장 1절에 보니까 에벤에셀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몇 군데 지도를 꼭 찾아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이들이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싸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요단강에서는 어디고 위치를 알아야 싸움을 어디서 하는지 알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아벳 전투의 결과 지난주에 싸움이 있었죠. 4장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아벳 전투의 결과는 블레셋에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심각한 타격을 국가가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인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제도, 제사장 직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소인 이 성막에 있는 실로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성막이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예배당이 없어져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제사장 나라였는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한 줄 더 떠서 오늘 말씀에 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정신적인 구심점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성막이었고 그 성막 안 지성소에 있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구심점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공황상태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의 두 번째 아들인 미느하스의 그 부인이 애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가봇은 무슨 뜻이죠? 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정체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만은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땅 끝까지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인 법궤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이 코람데오의 하나님의 임전, 그런 의식을 잊어버리고 단지 그것을 형식적 종교로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 종교 의식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걸고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4만 3천 명이 죽게 되고 그 법궤는 하나님께 빼앗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죠?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나예요, 나. 뭐 하나님, 하나님을 골치 아파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의 성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가 모이면 또 그것이 뭐죠?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무슨 조직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하나 사명이 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고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네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기독교 교인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냉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기독교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종교란에 표시할 때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기독교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교인으로 살아갈 때 서서히 거대한 기독교라는 종교 속으로 함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집니다. 교회들의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조직체가 되어버리고 종교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체로서 이 역할을 하면서 쫓아갑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단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일인 선교조차도 단체적인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 교인, 바로 이 성도가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엉뚱한 짓을 당했어요. 법궤를 들고 있으면 세상을 무찌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그걸 둘러메고 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뺏고 나서 아주 의기양양해서 돌아갑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어떤 두 국가가 싸웠을 때 이긴 쪽에 이 나라의 신이 진 쪽의 신을 이제 정복하고 이겼다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신들은 다 지역 신이었거든요. 세계를 통치하는 우주적 신이 없었고 다 지역 신이었고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은 우리 신이 이긴 것이에요. 즉 블레셋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법궤가 나타났다 했을 때 두려웠던 사람들이 싸워보니까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면서 이겼거든요. 초토화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법궤를 끌어다가 지금 자랑스럽게 자기네 도시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 간 도시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 아스도스로 들어간 이유는 아스도스에 그들이 섬기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알 신의 아버지 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이 블레셋 민족이 원래 에게해 이 그쪽에서 온 족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다곤 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 신은 바로 추수와 곡물과 그 다음에 뭐 이 풍요로 주로 농경의 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당이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우리의 신, 그 신당에다가 포로된 그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신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네 다곤 신이 지배하도록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스도스에다가 이제 그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넣는데 다곤 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왜 땅에 대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손목이 잘려버리고 머리가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문지방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곤 신만 이 법궤가 멸망을 시키거나 그렇게 이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스도에 있는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어요. 독종으로 심한 이 질병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 거의 다 죽게 되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는 우리 마을이 아니고 딴 데로 좀 옮겨가라. 다른 성으로. 그래서 아스도스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데서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가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에그론이라는 데로 또 왔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스도스하고 가드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쪽에 다 죽게 되고 처참한 상황을 당했는데 그걸 다시 자기네 동네로 또 자기 성으로 또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그거 있죠.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우리 왜 놀 때 보면은 막 이러다 딱 스톱하면은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럼 오면 말로 돌리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이 법궤가 그런 식으로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 블레셋 시를 돌아다니고 벌써 세 번째. 그래서 이 에그론에 도착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보내자. 어디로? 성경에 보니까 본처로 보낸다. 본처가 되죠. 본마누라. 그러지 않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실로는 자기네들이 가서 성막을 다 무찔러 버렸고 다 파괴시켰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여호와의 법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끌어갔을 때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스라엘이 패퇴하고 말았는데 정작 법궤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처참하게 전리품으로 전락해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법궤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해서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이지 기껏치게 하고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게 하게 만 다음에 블레셋에 가서 저렇게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한 부족의 신이 아니에요. 어느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법궤가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궤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블레셋에 가니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졌지만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법궤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도 아니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고 깨지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경우에 맞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법궤는 움직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손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역사를 하는 게 어떡하냐면 법궤 자체를 블레셋이란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상이죠 사실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모독당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은 이제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을 무찌르게 되고 독종을 주게 되고 그래서 마치 블레셋 땅에 전쟁을 하러 가신 이 여호와께서 오늘은 아스돗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늘은 가드에서 또 이기고 오늘은 에그론에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여호와께서 혼자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복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얼마 전까지는 이 법궤 자체가 전리품으로서 승전가를 부르는 아주 좋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법궤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보내기로 시작을 했죠. 자,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거 돌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다곤 제사장들, 또 그리고 복술자들, 점치고 이러는 목소리를 불러 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한번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에 보니까 그랬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혼자 싸우셔서 블레셋을 다 무찌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패배한 블레셋이 이기신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낼 방법을 찾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결 의식을 갖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성물에 어떤 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제사장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그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정결 의식에서 했는데 그래서 정결 의식은 이 속건제를 드리기로 했죠. 그 속건제를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고 또 그리고 이 법궤를 보내드리려고 하면은 예물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만들죠. 뭘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독종을 만드셨어요. 독종의 모양. 독종은 이 질병인데 성경학자들은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흑사병.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려서 얼굴에 여기서 시커멓게 타면서 막 이런 흉터가 생기면 그런 모양이 꼭 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걸 몇 개 만들었을까요?
다섯 개.
왜 다섯 개 만들었을까요? 예, 블레셋, 이 방배 큰 성이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그 다섯 성이 블레셋을 다스립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이제 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섯 성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에 여호와의 신께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금쥐를 또 만들었어요. 이 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블레셋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얻었는데 이제 거꾸로 여호와께서 이기셔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시는데 본처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니까 이 방법이 참 좋은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면 새로 수레를 만들어요. 헌 수레를 가지고 끌게 되면 혹시 부정을 타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속건제까지 드리는 마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먹이는 소. 젖먹이는 소는 수술까요? 암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소는 암소가 자세히 먹이는군요. 그죠? 이병택 씨 좀 똑바로 알아주세요. 젖을 먹이는 소는 수소가 아니라 암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암소, 젖을 먹이는 소 두 마리라. 근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소를, 이 어미소, 소를 두 마리를 이제 새 수레를 끌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선택한 이 암소 두 마리가 또 공교롭게도 송아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하고 같이 젖을 메고 같이 살았는데 그것을 분리를 시키고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는 그 예물을 만들었던 그걸 금상자를 그 옆에다 같이 올리고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어미소를 그렇게 끌게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네들이 졌지만은 자기네 자신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암소, 어미소가 끌고 가다가 새끼들이 막 울면은 어미소가 그 끌고 가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새끼들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유다지파의 도시인데 거기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로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로 보내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한 10여 킬로 이상을 가는데 이 어미소 옆에 송아지가 울고 그러면 그것을 돌아보고 만약에 이 소가 그렇다고 누가 사람이 몰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가 자기 혼자서 똑바로 그 길을 가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면은 자기네들의 재앙과 그 다음에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맞다 이러고 만약에 어미소가 막 새끼한테로 돌아와서 똑바로 안 가고 만약 돌아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연히 된 거다. 그러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왜냐면 제일 처음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막 돌렸던 이유도 뭐냐면은 혹시 아스돗에 뭐가 잘못됐을까 해서 한번 가드도 보내왔던 거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게 참이세요. 그참 하나님은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싸운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냥 갑자기 생긴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옮겨갔던 것인데 마지막에 이 법궤를 보내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를 향해가지고 이제 이 소가 딴 데도 가지도 않고 소가지가 우는데도 그냥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는 그 다음에 똑바로 곧장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이 소가 갔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중간 가면서 풀을 뜯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은 내가 지금 이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었는데 이것은 꼭 그리로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 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수레를 발견하게 되죠. 뭘 하다가 발견하죠? 들에서 밀을 추수하다가. 이 밀을 추수하다는 얘기는 계절을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됐겠죠? 기억납니까? 여호수아서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범람하던 시기 우리 알죠? 바로 이 밀을 추수했다는 것은 5월, 6월경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저기서 수레가 하나 온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법궤라는 걸 알고는 이제 기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버리고 그걸 이제 제단을 쌓아서 불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제물로 이 소를 올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잘한 것 같지요. 심각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암소는 없어요. 수소, 수양, 수염소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들었던 제사의식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세속화되어 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법궤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제사장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그 만나 이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의식이 없죠.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왕당에서 물 떠놓고 산신령한테 비는 거나 교회 와서 하나님께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절대자다 생각하고 그냥 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여호와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제사를 드렸, 자기네들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봉사하면서 싸우죠. 편싸움 나고 그러죠. 봉사 많이 하면 겁나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집안을 팽겨놓고 봉사한 사람이 다섯 명만 되면 그게 싸움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봉사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반드시 싸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봉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심각한 우상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사실 교회의 제도들, 우리가 십자가, 이것이 지금 우상화되어 가버리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죽음의 상징이지, 십자가 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건데, 만약 그게 아니고 철퇴에 맞아서 돌아가셨어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십자가 우상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래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상화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교회 성전이 우상화 되어버렸어요. 교회 어떤 제도나 직분이나 성직 자체가 우상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지금 사무엘상 5장, 6장, 4, 5, 6장에 나타나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면서 이제 분별을 갔습니다.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 이제 참다운 그런 분별을 이제 7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처참한 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나는 지금 신앙의 이 내 좌표가 어딘가요? 정말 십자가와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던져지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 온다는 것이, 이 예배당에 온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집이라면 여기에서 정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 전능하시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순서에 의해서 예배로서 가지도 않잖아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특히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찬양대가 누굴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뉴욕은, 한국에는 말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는 그래도 안 치는데, 여기는 다 박수쳐요. 영광만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 찬양 잘했어요 하는 박수를 친다. 그래서 성가대도 찬양하고 딱 나면 찬양대도 박수소리가 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부활절, 성탄절에 간다타 한번 하고 나서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잘했어요. 그럼 잘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지 목사님이 잘못을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들으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거기에 본질적으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 아니에요. 그 상징을 놓고서 우리는 왜 그 상징을 놓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꿰고 있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 외웠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도매금으로 우리 주님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지금 5장 6장 안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에 들러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할까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천국 갔다 와서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신 분이 영으로 갔다 오셨는지 육신이 갔다 오셨는지 잠결의 꿈에서 갔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뜨이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뉴욕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참된 신앙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